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해외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투데이 온 월스트리트의 이승입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국제 유가가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시장이 유가 하락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 200포인트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일단 다음 주 예정된 연준의 FOMC 회의, 즉 금리 인상 결정이 임박해옴에 따라 시장은 연준 이슈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준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지긴 했지만 이번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UBS는 이번 달 인상 이후 내년 금리 인상 속도는 매우 더디게 진행돼 연말 기준금리가 1%에도 달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as of now, they're certainly going to try in December. That'll be about a week past the time that we're taping this. However, we've had a very eventful month and a half. We have not had two back-to-back up days in the S&P. That's highly unusual, and it usually presages a difficult time for the market. So we're going, the Fed is in their silent period now. They're going to have their meeting. They're kind of committed to raising rates. And if things blow up, they have no way to tell the world, hold it. We want to change our mind. Now, Fed Fund Futures Market for December of 2016 shows a Fed Funds rate of under 1%, about 0.86. So for all the talk about they're going to raise it once a quarter, they're going to do whatever, most markets don't believe that's going to be the case. And I think part of that is based on the fact that people think this economy is still weak enough, unstable enough, that when they make this move, they're not entirely sure where things are going to go.
So are you in the one-and-done camp? I have been all year.
As of now, as you know, for much of the year, I believe they wouldn't raise rates at all. I think they've gotten themselves boxed into a corner. Okay. And while everybody talks about 25 basis points is inconsequential, it's a problem. Larry Summers has pointed out that if you begin to see a slowing that could lead to a recession, historically the Fed has got to lower rates 3 whole basis points. We're still at zero. If we go up a quarter of a point, they don't have much room.
달러화는 지난 이틀간의 약세에서 벗어났습니다. 다시 강세 기조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달러 인덱스 0.2% 오르며 89.5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9% 가까이 올랐습니다. 내년 달러화 강세는 지속될 전망이지만 올해처럼 가파른 상승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 인덱스 100달러 돌파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If you just look at it from the Fed part of it, I think a lot of it, the dollar move, is priced into it already. That means when the Fed raises, we probably won't rally much more on that news alone. But you have other central banks easing, and that's out of control of the Fed. So that should push the dollar higher.
All right, Jeff, as we head into the big Fed decision, what are the levels that we should watch on the dollar index?
Well, we certainly have to look at 100. 1 week ago, Jackie, when the ECB disappointed the market, we saw the dollar drop and the euro currency violently move forward. So right now, this 97 support level to 100 seems like the range that Janet Yellen and Mario Draghi have talked about keeping it in. So very interesting levels going into the rate hike, but it stays under 100 in my mind.
앞서 언급했듯이 시장엔 큰 영향은 없었지만 국제유가는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석유 수출국기구의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지난달에 오펙의 생산량이 3,169만 배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월간 기준으로는 2012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과잉 공급 부담이 더욱더 커졌다는 의미로 WTI는 물론 브렌트유도 배럴당 $4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상품시장 전문가 데니스 가트먼은 수요 보다 공급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실상 오펙의 종말을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still think it's going lower. I wish I'd have paid more attention to the one thing I call everybody's attention to, which is the term structure. How is the futures relative to the deferred futures trading? We're constantly seeing the contango get wider and wider and wider and wider. He's going to talk about what's going on there. But as long as crude is bidding for storage, as long as there's an abundance of crude, and there is an abundance of crude, as long as the Saudis continue to say we're going to defend our market share, prices, any bounces that you get will be short term. Saudis made that clear last week when basically they called an end to OPEC for that, because that's exactly what ended up happening. OPEC really, for all intents and purposes, is now just a visit to Vienna. That's all it's going to be henceforth. They've said to the free market, you price this stuff. We have lost our capability.
Down too. If it's supply, not demand, then why are all the other supplies?
The supply of corn is high. The supply of wheat is high. The supply of soybeans is high. The supply of cotton is high. We are producing fairly large amounts of agricultural commodities. We are producing large amounts of copper. We are producing large amounts of tungsten, of iron, of steel.
저유가의 최대 수혜주라고 하면 항공주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유류비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유가 하락 수혜를 온전히 누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제유가가 30% 가까이 빠졌음에도 항공주의 주가는 13% 하락했습니다. 월가에서 항공주 애널리스트로는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JP모건의 제이미 베이커는 항공주에 대한 낙관론을 유지했습니다. 내년까지 유가 하락기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항공주에게 전해지는 수혜 시간은 더욱더 걸릴 것으로 내다본 것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사우스웨스트, 유나이티드에 계속 투자를 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If I had told you this point last year that we would be facing $40 oil by year end 2015, that, you know, companies would have made it, airlines would have made it into the S&P, profits would be going through the roof. You know, balance sheets would be attended to. You would have assumed that stocks would have done much better than they have. I think going into next year, it's a question of the industry showing some pricing power and management's continuing to act in a mature way, avoiding the temptation to squander fuel savings anywhere but putting the vast majority of that value back to shareholders.
Yeah, that's a big if, though. What gives you the confidence that they will actually follow through on what you just said?
Well, look, a lot of it is past precedent. I mean, the numbers speak for themselves. The industry has clung on to basically two-thirds of fuel's lower benefit this year, and the majority of that has been plowed back into buybacks and into dividends, back into balance sheets. Passengers have picked up about a third of the benefit, so that's good, and that lays waste to certain claims that the consumers are not seeing the benefit. I think if management stay the course, I think investors will come to realize, that they don't have to be as skeptical as they've been in prior cycles.
연말 소매업종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앞서 전미소매협회는 연말 소비지출이 지난해보다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CNBC의 설문조사에서는 지출을 더 늘리겠다는 소비자는 막상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었죠.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올해 필수 소비재주는 연간 2% 오른 상태입니다. 캠코 인베스터즈는 소매업종에 대한 추천을 계속 지속했습니다. 의류업체보다는 식품과 전자상거래업체를 추천했습니다.
There are always pluses and minuses, and where are people going to shop? Are they going to go into stores? Are they going to order online through Amazon? I guess our angle is a lot of that stuff we can't figure out, but we're going to focus on some good consumer companies with strong brands, pricing power, and maybe a catalyst or two to surface value.
Okay, so what names should we be looking at?
So probably the first one I'd talk about would be Edgewell Personal Care. The ticker's EPC. It's about 60 million shares. Stock's at about 78 right now. This is the old Energizer. They spun off their battery business on July the 1st. That retained the Energizer name and ticker. So now this is a pure play personal care company. Their primary brand is Schick Razors. Obviously a razor blade business, nice cash generator, and importantly for us, we think it is a takeout candidate.
CNBC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의 100%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요 외신을 비롯해서 CNBC는 금리가 인상될 것을 전제로 하고 분석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단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가장 큰 타격이 전해질 분야로는 자동차 산업이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판매가 다달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급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대출 금리가 지금 거의 7년 동안 2.8% 수준이었는데요. 금리가 인상되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8%대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한 기관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1%포인트 오를 때마다 판매는 자동차 판매는 3.25%씩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상외로 따뜻한 겨울 날씨에 천연가스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8% 하락했는데요. 현재 미국의 평균 기온이 60도 화씨로는 60도입니다. 즉 섭씨로는 15도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기록한 최저치 $1.9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와 함께 유가 하락세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유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배당 지급 상위 업종이었던 에너지 기업들의 배당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배당 하나만 믿고 에너지 기업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에게는 충격이 되고 있는데요. 유가가 배럴당 $30대에 진입을 하면서 일부 에너지 업체들이 벌써부터 배당금 삭감에 나섰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이프라인 운영사인 킨더모가는 분기 배당금을 75% 깎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에너지 업체들도 충분히 배당금을 삭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BMO 캐피털 마켓은 에너지 업종은 내년에 최악의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무하마드 엘 에리얼 알리언츠 수석 경제 고문이 내년도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내년에 새로운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바로 다이버전스, 대분열이라고 꼽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서로 다른 통화 정책을 내세우면서 각자의 방향대로 간다는 것인데요. 미국은 긴축, 유럽과 중국과 일본은 완화 정책을 펼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애플이 최초로 자사에서 제작한 제품이 아닌 것을 애플 매장에서 판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 첫 제품은 $2,000짜리 팬텀이라는 무선 스피커인데요. 애플이 일반 소매 판매 시장에 본격 진출을 시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팬텀 스피커를 제작한 CEO 만나보시죠.
It's a new way to amplify the sound. In fact, when you are amplifying sound, you are creating distortion, noise, and so on. And our technology is an hybrid technology. It's really a new technology to amplify the sound. And the advantage, the benefit for the user is the emotion you get from the music when you amplify it.
So the whole thing contracts and expands. All the walls contract and expand. I see 20 times the normal volume for its size.
Yes, the idea is we are coming from the high-end audio. We are leader in amplification system, very high-end, up to $30,000. And the idea was to shrink a very, very high-end system and to divide by 30 the size, the price, and everything on the product without losing the quality of the sound. Yeah,